다시 한번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 또 이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그렇게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렵사리 이집트 땅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 광야길을 향해 행진하고 있는데 너희 왔던 길 잠깐 돌아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바닷가 앞에 진을 치고 잠깐 기다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으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뜻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그런 명령을 전하셨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는 애굽 군대가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알쏭달쏭한 그 명령은 하나님의 복안입니다. 이스라엘을 잠식해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영혼을 짙게 누르고 있었던 애굽을 위시한 그 압제자들로 인한 오랜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길 위해서 정리하고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셨던 거죠. 저는 그걸 하나님의 선하신 심술이라고 표현하길 좋아합니다. 제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직면시키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주 설교하고 또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지나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설교를 통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내면을 좀먹고 있었던 두려움에 대해서 좀 설교를 오늘까지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이제 많이 그냥 거의 뭐 일상어처럼 관용구처럼 많이 표현하는 그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트라우마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트라우마. 그래서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아, 나 트라우마 생겼어. 아, 나 트라우마에 걸렸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뭐 PTSD라고 하고 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트라우마라는 어떤 극도의 불안, 어떤 두려움, 공포에 확 사로잡히는 어떤 현상을 트라우마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트라우마에 사로잡혔을 것이다. 그렇게 좀 상상하고 또 그렇게 예상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셔서 이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를 건너는 이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트라우마, 그 심각한 애굽을 향한 두려움을 정리해내시는지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트라우마에 대한 어떤 그런 뭐 병리학적인, 의학적인 이야기를 좀 제가 다 해드릴 수는 없어서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주대학병원의 박사님인데 영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잠깐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일상에서 요즘 많이 듣는 단어이죠. 내가 트라우마가 있다. 오, PTSD 걸릴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외상, PTSD, 트라우마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조용혁이라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정신과 의사가 특별히 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가? 저희 아주대병원이 외상센터가 무척 있는 유명한 병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신체 외상은 또 심리적인 외상, 정신적인 어떤 치료가 무척이나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외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겠죠. 나에게 온 어떤 외상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나랑 가까운 사람의 외상적 사건을 내가 알게 되는 것, 그리고 내가 목격자로서 누군가의 외상 사건을 목격한 것도 하나의 외상 경험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습관적 정의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조금만 더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외상이라는 것은 결국에 뇌과학적으로는 슬픔 그리고 우울한 기억과는 완전히 다른 기억으로 인식되는 독특한 영역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즉, 내가 그냥 좀 우울했어, 놀랐어, 내가 그냥 좀 불안해졌어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요, 외상 사건은 그 자체만으로 뇌에는 고유하고 확실한 각인이 되는 어떤 기억으로 우리 뇌가 받아들인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한 단계만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내 삶에 당연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으로 가는 것들은 무척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 안에 내 삶이 어떻게 망가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외상이 그런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뭔가 실수를 해서 생기는 그런 직접적인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내가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떠한 사건과 기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당연히 안전이 보장되어 있던 내 삶의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이 당연해지지 않는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은요, 하나의 외상사건으로 시작하지만 내 삶의 모든 일상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재앙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모든 것들을 경계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러다가 또 뒤에서 나도 모르게 차가 와서 박는 거 아니야? 또 이러다가 누군가 와가지고 나에게 나쁜 짓을 하거나 나에게 해를 가하는 거 아니야? 이런 사건들이 이제 스물스물 내 삶을 잠식해 나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외상의 정의와 외상이 왜 우리의 심리적인 상태에 삶의 전반적인 모습에 영향을 끼치는 대한 이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친절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트라우마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트라우마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저희 가정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잠깐 소개해드리면 저희 아내께서도 이제 운전을 하는데 운전을 되도록 안 하려고 했어요. 운전을 너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사리 이제 저희 아이들이 컸던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근처에서 살면서 아이들이 크며 자라며 결국 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학교가 산 꼭대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이제 결국은 아이를 차에 태워서 보내야 되니까 아내가 늦은 나이에 이제 면허를 따게 됐습니다. 근데 골목길 운전은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도로에 잘 못 나가는 거예요. 도로에 나갈 때마다 자기를 향해 차들이 달려오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그냥 그 차선 따라 가면 되잖아요. 근데 1차선에 또 3차선에 그 3차로를 달리는 그 차들이 자기를 향해 자꾸 위협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계속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운전을 하면 땀을 뻘뻘 흘리고 막 이렇게 승모근이 바짝 오그라든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이후로 얘기를 들어봤더니 저희 아내가 5살 때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엄마 손을 잡고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어요. 건너편 횡단보도 맞은편에는 외숙모께서 오신 겁니다. 신호등이 초록색 불로 바뀌었죠.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저희 아내가 횡단보도로 뛰어들어서 외숙모를 향해 달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초록색 택시가 와서 저희 아내를 꽝 하고 친 것입니다. 초록불이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희 장모님의 증언에 따르면 아내가 몸이 붕 떠가지고 털썩, 그게 정말 영화처럼 눈앞에서 이렇게 딱 목격이 되신 거죠. 정말 천만다행으로 살아서 제 아내가 되신 것입니다. 근데 그다음부터 이제 어떤 증상이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운전하는 것도 힘들어할 뿐더러 자주 제 조수석에 타서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저는 가는데 갑자기 막 이러는 거예요. 옆에서 보니까 우회전하는 차가 끼어든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알아서 쓸 텐데 알아서 쓰지 않습니까? 저는 직진하고 그 차는 알아서 쓸 텐데 저희 아내는 조금만 자신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것 같은 그런 차를 볼 때마다 이렇게 섬뜩섬뜩 놀라는 거예요. 또 실제로 저희 큰애를 임신했을 때 그때 어린이대공원 근처에 살았거든요. 약간 어둑어둑해지는 시간에 횡단보도를 저희 아내가 건넸는데 진짜 저희 아내 앞으로 택시가 쓰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 일, 그런 어떤 차량과 관련된 안전에 대한 이슈가 계속 머릿속을 짓누르다 보니까 지금도 운전하는 게 편하지 않고 계속 조수석에 앉아서 막 이러면서 막 불안해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뒷자리에 앉으라고. 그냥 그러실 거면 뒤에 앉아 계시든가 눈을 감고 계시라고. 서로 이해가곤 하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예상의 범위를 아득히 뛰어넘는 아내에게 있는 그게 일종의 트라우마죠. 원래 이 트라우마라는 말은요, 그리스어 우리 신약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게 성경이 발원지예요. 성경만은 아닌데 헬라어가 발원지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뜻하는 뜻하는 단어입니다. 외상이라는 뜻이죠. 근데 아까 우리가 영상을 통해 봤던 것처럼 심리학적인 또 의학적인 맥락에서는 정신에 깊고 지속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떤 충격적인 경험을 트라우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와요.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강도 만난 사람으로 나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어디에 붓고 상처, 이게 트라우마라고 기록돼 있어요. 실제로 신약성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상처, 외상이죠. 갑작스럽게 당했던 강도로 인한 상처, 외상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기 이제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뜻해요.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 재난, 폭력, 학대, 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등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극심한 충격을 주는 사건을 경험했을 때 이제 트라우마가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심리적인 그냥 단순히 좀 힘들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불안 증세, 공황, 집중력 저하, 여러 가지 다양한 신체적 증상 등의 어떤 반응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요. 트라우마가 작동될 때마다. 그리고 사건이 끝난 후에도 그 기억과 감정이 계속해서 떠오릅니다. 그리고 관련된 상황을 자꾸만 회피하려고 하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세상과 자기 자신에 대한 기초적인 신뢰가 허물어져요. 되게 불안한 상태에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왜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이 PTSD가 가장 먼저 제가 알기로는 적용된 대상이 그 군인들이거든요. 전쟁에 참여했다가 전역해서 가정으로 복귀했는데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어떤 트리거가 딱 작동되면 갑자기 그때 그 전투에 임했던 그때가 딱 떠오르면서 막 골목길에서 전투하듯이 막 심장이 뛰고 막 땀이 뻘뻘 나고 어떤 그런 증상들이 유발되는 거죠. 이게 PTSD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안전한 곳인데 그 안전하다라는 기본 신념 자체가 허물어진 그런 상태에 놓이는 것 PTSD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흥미로운 것은 뭐 흥미롭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게 똑같은 상황을 목격하더라도 똑같은 상황 앞에 놓이더라도 개인차가 있습니다. 거기서 더 크게 강렬한 영향을 받는 분도 있고 조금 수월하게 그걸 툴툴 털어버리는 분도 계시대요.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이 트라우마와 관련돼서 가장 빈번하게 접하는 경우는 이것인데요. 제가 이제 신방을 합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 만나서 살아오신 이야기, 살아가고 계신 이야기를 듣는데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던 어떤 분, 그게 부모님이실 수도 있고 형제지간일 수도 있고 믿음의 공동체 지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거예요. 예기치 않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딱 거치셨을 때 그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대화를 나누시다가 왈칵 하면서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아 목사님 제가 이게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면서 눈물을 닦고 대단히 이렇게 슬퍼하는 그런 감정을 표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일종의 트라우마 증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홍해바다 앞에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집단적인 혹은 민족적인 트라우마가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물론 430년 내내 했을 거라고 보이지는 않고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관계가 좋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요셉과 관계없는 새로운 왕조가 딱 들어서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동력으로 써먹기 시작한 거죠. 노예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 노역을 부과했고요.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희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나일강에 갖다 버려라.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명령을 했죠. 또 지키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채찍질을 가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애굽의 치하에서 애굽의 압제 아래 고통과 두려움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한 민족의 정신과 영혼에 깊은 상흔을 남긴 집단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아상도 왜곡되고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무력감을 갖게 되고 절망감도 갖게 돼요.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봤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족장들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의 삶 속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압제하고 누르고 있었던 이집트 땅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의 역사 속에 분명히 명목상의 자유를 얻었어요. 광야길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물리적인 자유가 심리적인 자유로 바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한 번 더요. 물리적으로 얻은 자유가 심리적인 자유로 바로 이어지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애굽 사람 하면서 이들이 여전히 심리적인 트라우마 증세, 어떤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던 길 다시 한번 돌아가서 바닷가 앞에 진을 치도록 해라. 내가 그 모든 것 한번 정리해 줄게. 그래서 이런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타내 보이셨던 거죠. 지난주 말씀과 좀 이어보겠습니다. 9절인데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라오는 거죠. 자, 그 다음 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예,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건 비명을 질렀다는 이야기였어요. 공동번역 성경이 조금 더 적나라하게 묘사를 했더라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파라오가 다가왔다. 파라오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 이집트인들이 덮칠 듯이 뒤따라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은 질겁을 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공동번역 성경은 조금 더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라는 거대한 장벽이 놓여 있어요. 나아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뒤에는 그동안 수백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누르고 있었던 바로의 군대가 무서운 기세로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다그닥다그닥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 병거 소리가 들리고 그들의 군호가 들리고 그들의 깃발이 보이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매우 자연스럽게 트라우마의 그 공포, 그 공포스러운 경험이 자기들을 짓누르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공포, 무력감, 죽음의 위협이 어제일처럼 생생하게 다가오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죠. 한번 다시 말씀 띄워주실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의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좀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극도의 두려움,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정말로 이렇게 퇴행한다고 합니다. 예전이 좋았어. 그때로 돌아간다고 했잖아. 왜 우리를 괜히 불러내서. 막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원망과 막 비명을 지르듯이 이런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건 일종의 노예 근성의 발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 예전에 시사 프로그램에서 보셨을 거예요.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서쪽에 보면 염전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주 어린 시절부터 마치 노예처럼 염전에서 먹고 자고 나고 자라서 이렇게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을 봐요.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대우를 받으면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빠져나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왜? 오랫동안 압제를 받고 오랫동안 학대를 받고 오랫동안 억눌림에 시달리다 보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현실과 타협하게 돼요. 그냥 이게 나의 삶이다 라고 받아들이게 돼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긴 얻었는데 그것은 명목상의 자유였습니다. 예, 물리적인 자유였을 뿐이에요. 그들의 심령은,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또 파라오로부터 이렇게 눌림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들을 진정한 자유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홍해바다 앞에 서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발목 잡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패턴이 좀 반복돼서 나타날 수 있어요. 물론 아주 심각한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사실 의료진의 도움도 받으셔야 됩니다. 이 의학기술, 의료적인 지식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의 원리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도 이런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또 삶 속에서 이런 트라우마적인 어떤 두려움들이 반복되는 패턴으로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 이렇게 선하신 심술로 우리를 자꾸 그 일과 직면시키세요. 그런 상황과. 왜 그러냐? 그걸 직면해서 넘어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자유자로, 정말 건강하고 건실한 성도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때로 그런 일과 마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그런 모든 애굽의 억누름, 그로 인한 트라우마 증상, 두려움의 증상으로부터 회복되고 치유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확인해보고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해보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것인데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그런 형편,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세요. 지난주 말씀 13절인데요.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보시죠. 모세가. 자,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예,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그렇게 애굽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또 그들로 인한 어떤 소리 가운데서 막 두려움에 공포 가운데 시달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에 잠식당하지 말라. 그리고 가만히 서서 믿음을 사용하여 굳게 서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똑똑히 주목하여 보라.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14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 그렇게 준동하지 말고 두려움에 시달리지 말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반드시 싸우실 거다. 그러하니 너희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목도하도록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표현하자면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시키시고 초점을 전환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계속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애굽 군대, 파라오. 지난날에 자기들이 경험했던 모든 트라우마적인 기억들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데 제가 색을 칠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반복하세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초점을 누구를 향해 두라는 거죠?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애굽에 집중하지 마라. 여호와께 집중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역사 속에 지속적으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시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쏟아내게 됩니다. 자, 신명기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요거는 이제 모세의 고백인데요.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정복전쟁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2세대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자 무엇하실 것이며? 싸우실 것이며. 모세가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절은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할 뿐이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은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니.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광야에서도 너희가 이미 다 경험했다. 마치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꼭 품에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너희를 안고 걸어오셨다. 뭐에 주목하라는 거죠? 대적에게 주목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그렇게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모세를 뒤이어 섬겼던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 죽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기는데요. 그의 유언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볼 텐데 여호수아 2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지 이제 전쟁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유언을 합니다. 그 다음 절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동일한 고백이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저는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향해서 축복하고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님과 가정을 위해서 청년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 나를 향해 달려오는 나를 향해 닥쳐오는 사람, 사태, 염려, 걱정,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고 그러할 때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믿음을 사용하여 굳게 서서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는 법을 터득해 가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은 계속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 속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우리를 자꾸만 발목 잡으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는 끊임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신다. 이 성경의 분명한 약속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자 보십시오. 트라우마라는 증세에서 회복되려면 두 가지가 최소한 필요합니다. 안전한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안전한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불안을 떨칠 수 있어요. 한 번 더. 안전한 공간이 있어야 되고 안전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트라우마로부터 그 두려움으로부터 회복되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누가 안전한 공간 되어주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누가 안전한 대상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한 존재 너에게 되어줄게. 너 나를 신뢰하며 걸어가도록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건네고 계신 거죠.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의 내용 속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장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자, 파란 글씨만 여러분이요. 시작. 예,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 바다 가운데서 자, 땅은 땅인데 어떤 땅이라고 이야기하죠? 마른 땅입니다. 젖은 땅도 아니에요. 완전히 바짝 마른 튼튼하고 안정적인 땅으로 도보하여 건너게 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실제로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그 진창이 아니었습니다. 수분을 머금은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단단한 땅, 견고한 땅을 지나가듯이 육지로 걸어갔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이것은 초과학적인 과학의 상식을 어떤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던 것이죠. 근데 여기 등장하는 이 마른 땅, 육지,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성경 전체를 쫙 펼쳐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마른 땅을 만든 분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한번 띄워주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자 무엇이 드러나라? 무치 드러나라. 개역개정에는 무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직역하면 마른 땅입니다. 마른 땅 누가 만드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마른 땅을 만드셨어요. 그러하니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바다가 갈라지는 그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단단한 그 마른 땅을 제시할 수 있으신 거죠.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혼돈과 위협의 공간, 바다가 안전하고 견고한 땅으로 변모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에 발을 딛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안전한 대상, 안전한 공간, 우리가 참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구나.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그 생각과 감정을 품게 되었다는 거죠. 한 대목 더 보겠습니다. 구름기둥 이야기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을 옮기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 사이에 위치시키십니다. 19절 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고 있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뒤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도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서 뒤로 옮겨갔습니다. 자, 그 다음 절 여러분 시작.
구름기둥은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섰습니다. 구름기둥은 이집트 군대가 있는 쪽은 어둡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쪽은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그래서 밤새도록 이집트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앞에서 이끌던 구름기둥을 뒤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이 마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거죠. 이 모든 기적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품게 됐습니다. 내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애굽이 아니구나. 내가 참으로 두려워할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시는 피난처가 되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안전한 공간으로 안전한 대상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자로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입체적으로 그들이 배우게 됐던 것입니다. 자, 애굽 군대의 멸절 이야기도 나옵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영혼을 좀먹고 그들을 엄습했던 애굽에 대한 두려움도 하나님이 잘라주시는 대목인데요. 제가 말씀을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23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기둥 가운데서 애굽군대를 보시고 애굽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사람들이 이르되. 자, 파란 글씨 여러분 시작.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서 애굽사람들을 치는도다.
예, 놀랍게도 애굽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앞에서 이제 우리 도망가자. 이거 못 쫓아가겠다. 여호와께서 지금 그들을 위하여 싸우고 계시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애굽사람들, 애굽군대의 고백입니다. 애굽사람들을 지금 치고 계시다. 그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지금 싸우고 계시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그들이 이런 고백을 쏟아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고하셨던 내용이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트라우마의 근원이자 가해자였던 바로의 군대가 수몰되었습니다. 트라우마로부터의 어떤 해방과 종결을 의미하는 그런 그림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면을 목도하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없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리로 우리를 내몰지 않으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한 대상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한 공간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겠구나. 이런 믿음과 용기와 소망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실제로 이렇게 끝나는데요. 30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무엇하심에? 구원하심에. 이게 단순히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 이게 아니라 그런 정서적인, 정신적인, 어떤 심리적인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구나. 우리의 눈앞에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보여주셨구나. 이런 감격 속에 나아가게 됐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기 제가 색을 칠해드렸어요. 그 모든 능력을 보고 난 후에 백성이 여호와를 무엇했다? 경외하며 경외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 경외라는 단어가 짐작하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심히 무엇했다 그랬죠?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정확히 같은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정확히 같은 단어예요. 야레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집트를 향했던 오래된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경외감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가득히 그렇게 짓눌려 있는 우리가 거기에 짓누름을 당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두려움들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겠다. 내가 오늘 너희를 위해서 싸울게. 내가 오늘 너희 눈앞에 나의 구원을 나타내 보여줄게. 너희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사용하여 굳게 서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을 향하는 건강한 경외함을 가진 성도로 빚어가시겠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PTSD,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좀 반대되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외상 후 성장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분명 그런 트라우마틱한 어떤 그런 어마어마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서 극복한 것이죠. 그래서 신체적 손상이나 생명에 대한 불안 등 정신적 충격을 수반하는 사고를 겪은 후에 심리적 외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긍정적 변화를 이루는 것을 외상 후 성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하게 된 거죠. 더 이상 애굽을 자기들을 억누르던 그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건강하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건설적인 경외함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상 후 성장은 결국 자신에 대한 이해, 그에 대한 변화, 또 대인관계의 그 관계 맺음의 변화,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 등을 포함한답니다.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외상 후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거기에 계속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분명히 그것과 직면해서 그것을 극복해서 외상 후 성장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제가 기도하기로는 우리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님들 저마다 저에게 두려워하는 거리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염려거리, 지금도 우리의 삶에 불쑥불쑥 우리의 마음을 흔들거리게 만드는 여러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것 하나님이 짓궂으셔서 그거 직면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과 직면하셨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 보게 하시려고 우리 마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건강하고 단단하고 튼실한 성도로 세워져 가시는 아름빛교회 모든 교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제 설교를 다 쓰고 이제 정리를 했는데 문득 제가 덜컥하면서 마지막 딱 한 가지 기도문을 설교에 쓰게 됐습니다. 짧은 기도문인데요.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름빛교회를 통해 하나님, 담임 목사인 저를 통해 그동안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들 교회에서 받았던 그리고 목회자를 통해 받았던 아픔과 상처와 트라우마가 치유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아름빛교회를, 부족하지만 저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대한 또 목회자에 대한 여러 아픔과 상처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3년 지나가는 우리 아름빛교회인데요. 아름빛교회 안에서 그 아픔, 그 상처, 그 트라우마, 그 두려움 회복되시고 치유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목적과 그런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곳에 아름빛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송의 가사와 같이 함께 지어져 가면서 함께 그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싸워주시는 역사 함께 목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구원, 치유, 회복의 은혜 다시 한번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저마다 두려움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도 가슴앓이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한 번씩 우리의 마음이 흔들거리게 만드는 출렁거리게 만드는 여러 이슈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직면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성도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고 지금까지 오셨고 앞으로도 너희를 안고 걸어가실 것이다. 이 모든 약속의 말씀에 힘을 얻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떠나가는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앞날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빼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귀한 간증들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 우리 아름빛교회 공동체가 또 목회자인 제가 이 모든 섬김과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 교회로 인한 목회자로 인한 상처와 아픔 트라우마가 있는 성도들 하나님 위로하고 위로받는 그런 공동체로 그런 목회자로 우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참 자유 참 행복 참된 충만과 기쁨을 누리는 정말 아름다운 성도들로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세워 주시옵소서. 맡겨드리고 위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너희를 억누르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닙니다. 주를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 염려가 있으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베푸시는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름빛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하나님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나를 발목 잡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자꾸만 그런 방식으로 나의 걸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인생이라는 전쟁 하나님 대신 싸워주시고 나와 함께 싸워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자녀들, 청년들 인생의 문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목도하는 은혜의 성도, 가정, 자녀들,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또한 우리 아름빛 교회가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공동체로, 치유의 공동체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아름빛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가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앞을 향해 올바르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사용하여 굳게 서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향해 베푸시는 구원하심을 똑똑히 목도하도록 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에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 우리를 안고 품고 오르고 달래어 끝까지 걸어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처에서 남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초조로부터 극복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끝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분이신지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성도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업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관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아상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재정적인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아버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전전긍긍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생 가운데 하시면 뜨겁게 체험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더욱 강건하기를, 더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시며 신실하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와는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는, 주님 앞에 삶을 의탁하는 아름빛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속한 가정 위에, 치열한 생업의 현장 위에, 귀한 자녀들, 청년들의 인생 위에, 우리 아름빛교회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